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전도서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앞선 4장에서 인간 세상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4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는 이 말씀이 4장 말씀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과응보의 원리가 실행되지 않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은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한가? 라는 사실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 성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처럼 사실은 많은 불만을 제기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이 없었죠. 그처럼 경건한 욥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림을 겪게 될 때 욥은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고 난 다음 욥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였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본문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다가 부조리한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 인간이 범하기 쉬운 실수에 대해서 주의를 주면서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전도서의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장 1절은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4장 17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장 1절 말씀은 4장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오늘 본문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 말은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죠. 인생의 부조리한 문제는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 스스로 상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얻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73편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 일의 결과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아갈 때의 자세와 태도는 오만한 자세와 태도여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4장까지 전도자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설명 형식으로 밝혔던 전도자가 5장에 들어와서는 명령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가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오늘 본문은 사실은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식이고 무엇보다 기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의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수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또 사람에게 말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사람은 기도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지요. 어떻게 말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가 표피적이고 왜 깊지 못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기도하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기 필요를 아뢰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앞서서 들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였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나타나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손을 넣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열리라 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귀머거리 되고 말 못하는 벙어리 되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말해요. 이런 원리는 정상적인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는 정상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하기보다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정돈된 말인데 왜 어떤 사람들의 말은 전혀 앞뒤 문맥과 관계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 이야기가 아닌데 어떤 한 부분만 딱 따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우를 왜 범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청교도인 크리스토 버네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구하는 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입이 없는 곳에서 구하는 혀를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을 주의 있게 듣는 들음 없이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했던 사무엘의 고백은 사실은 평생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딱 보면 안다, 나는 그 스토리 다 안다, 훤하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는 스토리는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들을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우선은 들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는가? 혼자 사는 독백이 아닌 한 말하는 행위는 말을 듣는 대상을 전제로 한 행위입니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대상을 고려하지도 않고 혹은 상대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말을 하려든다고 하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 없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온전히 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피조물로서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다. 이사야에서는 증인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매우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그 무엇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평생의 작업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 역시도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청중은 설교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배워지지 않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이상하고, 제대로 된다면 그것은 이상한 방식으로 되겠죠. 따라서 설교를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겸손함이 없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항상 비판의 대상이에요. 교정이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절대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물인 성경을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배운 바대로 인간 이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 계신 성경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풀어 강의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으라는 이 말은 단지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앞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그 8절부터 9절에 보면 뭐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문설주에 뭐 적고 이런 내용이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뭐 사람의 신체 한 부위나 혹은 집의 어느 부분에 말씀을 새기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사실은 그것을 그 마음의 새기라고 하는 강조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우리 인격 속에서 작동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는 뜻이겠죠. 이런 사실을 강조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한 다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인 분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도 있겠고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개수로 하나라는 뜻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어디에서도 이런 어떤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존재라는 뜻이겠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럴 때, 즉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존재죠.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낙성식을 거행했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이 전이리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비록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건물로 나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성전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알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우리에게 언제나 요구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종교적인 활동은 의미 없는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앞서도 이미 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듣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전화 통화하듯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겸손하셨는지, 얼마나 스킨십을 잘하시고 얼마나 친하게 인간들과 지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주무셨습니다. 각방을 따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은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를 받게 되는데,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리소의 그 영광스러운 자태와 모습 때문에 그는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기도가 나타나지요. 특별히 4장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히게 되고 협박을 당한 다음에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당한 다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모범인 사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매우 경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묘사한 바대로 우선은 구속받은 신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즉 피조물인 우리는 땅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이 말,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킵니다. 너는 땅에 있음이라는 이 말씀은 피조물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땅에 있는 존재다.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높고 크신 분이심에 반해 인간은 한없이 작고 낮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거리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차이가 극복이 되나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됩니까? 천국 가면 그 격차가 해소될까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이런 내용들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세와 태도가 절대로 가벼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죠. 본래 한국교회는 수요 기도회였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또 합심 기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뭡니까? 합심 기도 이퀄 통성 기도인가요? 합심 기도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이지, 합심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물론 소리 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리를 내죠, 대부분. 그런데 기도는요, 우선 소리를 내느냐 소리를 내지 않느냐의 문제 이전에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냐 하는 이 문제와 더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이 없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사람에게도 그렇죠. 마음에는 별로 간절함이 없는데 간절히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간절히 그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간구하기를 바라지만 반심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마음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에 앞서 말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는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입을 열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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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그 아버지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마음의 열정은 있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앵무새처럼 입을 돌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속에 없는 말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말을 많이 한다는 말은 그만큼 속이 비어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도할 때 피해야 할 것은 많은 기도가 아니고 많은 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말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분에게 일러 바치고 알려드리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설명이 되고 말아요. 간구와 탄원이 아니라 장황한 설명이 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존 버니언은 가슴 없는 말보다는 말 없는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말을 많이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들으시는 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장황했습니다. 일에 두 번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고 박하 회향의 십일조를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사람, 그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짧은 말로 자신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이 우매한 사람일까요? 5장 1절 하반절에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 우매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앞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읽지 않았지만 3절 하반절에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자기 존재가 드러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이 많아지면요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입지가 더 줄어듭니다. 말은 기도의 껍데기입니다. 그죠? 속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의복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나갈 때 맨몸으로 안 나가죠? 반드시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때로 말보다는 탄식이나 한숨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기도할 때 말을 못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런 탄식을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을 못하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정돈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울지요. 그러나 부모는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입을 계속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앞서고 그 마음에 따라 입이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는 말씀이 그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14절에서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흐름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은 영의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결실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할 때 복음의 내용을 잘 담은 가사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것을 멜로디로 선율로 표현할 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광대하심엔 이해의 정서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인격 안에서 지성과 정서가 잘 어우러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18세기는 이성의 시대였습니다. 합리주의. 이성의 시대에 대한 반작용이 무엇인가? 경건주의죠. 그래서 열정을 쏟았습니다. 뭐 진젠도르프라든지 뭐 존 웨슬리라든지. 뭐가 옳은 겁니까? 아주 이지적으로만 신앙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어떤 뜨거움으로 신앙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이게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도 설교를 말할 때 로직 온 파이어, 불타는 논리다. 네? 기도할 때 맹숭맹숭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때 조심스러움 없이 기도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총신대학원에 조희신학 교수로 은퇴하신 한 교수님이 계신데 최 무엇인데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 조지신학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기도를 항상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모습을 찍은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누가 그걸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거의 막 몸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쏟아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지 담고 싶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자세도 옳지 않고 내용 없이 끌어오는 열정만 가지고 앞서도 말한 대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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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용이 별로 없이 들어보면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음에 어떤 열정도 없이 불꽃도 없이 믿음의 불꽃도 없이 입술로만 그냥 기도해서도 안 되겠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마치 직장 상사 만나는 것처럼 때로는 친구한테 전하듯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서 얼마나 경망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적이 많은지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으셔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꼭 기억하게 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무한한 거리가 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 오셨고 거기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마다 피조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마음 없는 말만 쏟아내는 인생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여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를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안타깝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